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6장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해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한 단락을 이루게 되는데 9장 28, 29절에 가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4가 되어 죽었더라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가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 노아 이야기를 압도하고 있는 내용은 홍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땅의 모든 동물들이 쓸려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홍수 이야기가 이 전체 내용을 좌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6장 9절에서 보았듯이 이 단락의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중심 내용은 노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락의 메시지를 찾아갈 때에 홍수가 어땠는가 하는 뭐 기상보고와 관련된 주제라든가 자연재해를 뚫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같은 모험담의 이야기로 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노아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노아라는 인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그가 대체 어떤 정황 속에서 삶을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의 삶의 정황은 4장 1절부터 펼쳐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장에 보면 가인과 그 집안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 보면 남겨진 아담 부부에게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모두 잃어버린 후에 다시 얻은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 맨 끝인 9장 32절에 노아가 언급되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당시 세계의 동향을 요약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인 6장 8절에서 다시 노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이야기는 어떤 더 큰 정황 가운데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먼저 4장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4장 15절까지는 가인에게 있었던 일이 나오고 4장 16절부터는 가인의 자손들의 일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자, 가인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그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일과 이제 관련되고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동생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반기셨지만 형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가인이 이제 그와 같은 결과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상황을 좀 비유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호감 가는 이성에게 벼르고 벼르다가 마음에 드는 선물을 찾아서 건넸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그때 그 사인을 잘못 읽은 거구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좋은 선물인데 거절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가인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죠. 5절에 보시면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몹시 분하여, 영어 성경에는 very ang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은 이 일로 크게 화가 났다는 것이죠. 자, 선물을 안 받아준다고 크게 화를 내는 이 인물은 좀 특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진 내용을 보면 이 가인의 분노는 적반하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던 것은 그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낼 분은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제물은 집어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화를 제물을 바친 이런 제물을 바친 자가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쾌한 일을 당하신 것 같으신데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가인을 위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내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그것은 너를 사냥하듯 움켜주려고 하고 있으니 너는 죄에게 당하지 말고 싸워 이겨라. 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재물 잘못 드린 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선을 행할 기회를 다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 같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르게 하나님이 반기시게 재물을 바친 동생에게 자기의 분노를 쏟아놓고 있죠.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를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은밀한 행동도 하나님께 숨겨지는 법은 없죠. 자, 하나님이 다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다시 말을 것이죠. 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질문 같습니다. 가인의 아버지 아담도 이런 질문을 들었었죠. 3장 9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이제 부르신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의 행방을 찾아 아담아 아담아 그러고 여기저기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아담을 훤히 꿰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분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아담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죠.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 존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담은 잘 알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자기에게 있던 일을 이실직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4장으로 돌아와서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의 대답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자, 영어로 얘기하면 I don't know입니다.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인의 태도가 좀 느껴지시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닌데 그는 지금 하나님하고 마치 장난이라도 하듯 농담처럼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이 나한테 뭐래?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버지 때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많이 불량해 보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제물식이나 바치고 그 제물 바치는 일이 중요해서 분노까지 했던 사람의 태도 같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가인은 사람을 죽인 후였습니다. 자, 살인자의 대답치고는 몹시 뻔뻔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인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행한 일에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를 10절부터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하시죠.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와 싸워 이겨내지 못해서 그 결과 저주를 받아 땅에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자,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는 뱀과 땅만 저주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인간에게도 저주가 임하고 있죠. 자, 그는 이제 땅 어느 곳에 가도 도망자이고 어디에도 정주하지 못할 유랑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가인의 반응이 13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좀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지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죽는 소리를 하고 있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땅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께 쫓겨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지금 그를 쫓아내고 싶으실까라고 묻게 되는데 가인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밀어내시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불량한 그가 하는 소리가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도망자 유랑자가 되면 저는 살해당할 위협에 놓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에게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는 지금 주의 낯에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고 또 살인은 그가 처음 창안한 일인데 자기가 살해될까 두렵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체 무엇이 두려웠을까? 죽기도 싫었을 것 같고 사람도 무섭다고는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면 사람이 쉽게 보일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여기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뿐인 것처럼 보이는 그의 대답을 존중하시고 그를 보호할 방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15절에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 가죽 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당신의 말씀을 무시한 가인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자, 16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 이제 땅으로부터 쫓기게 된 가인의 행적이 이어집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죠. 그리고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놋이라는 말은 유리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놋 땅에 살았다는 말은 그가 어디에 살던 실제로는 유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너는 도망자 그리고 유랑자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별로 오랫동안 유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자식을 낳자 더는 떠돌며 살지 않고 어딘가 살 곳을 정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죠.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성을 쌓고 한 곳에 정주하기로 하는 것이죠. 거기에 성도 쌓아 집으로 삼고 자식도 낳고 집안을 형성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하에 이 가인의 계보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아주 간단히 계보를 훑고 나서 18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후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라멕은 숫자를 헤아려 보면 아담으로부터 7대손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소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라멕이 7대손이었다는 사실은 가인을 통과하여 아담의 후예가 도달할 도착지점, 결실, 어떤 완성판 같은 것을 라멕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4절에 라멕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자, 처음 남자에게 여인을 만드실 때 하나님 그 상황은 이랬죠. 아담이 여자 그의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탄성을 지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무색하게 지금 라멕은 아내를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는 한 여인이 한 남편의 배필로 대등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라멕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죠. 자,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조상이란 말은 선도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영학 하신 분들은 기업이 선도자 자리에 놓이면 큰 우위를 갖는다는 것을 배워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자, 야발이 그렇게 가축 치는 자의 선두에 섰다라는 것이죠. 자, 원래 양 치던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 집안에서 아벨의 직업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발은 수금과 퉁소전자의 조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예술을 했다는 말이라면 라멕 집안에 먹고 살 걱정은 별로 없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은 먹을거리를 마련하는데 애쓰지 않고 예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경영의 뜻이 없는 재벌 2세가 예술의 전당 같은 것, 문화재단 같은 것을 하나 만든 것 같은 그런 말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죠. 자, 금속을 가지고 뭘 만들었을까요? 자, 가인의 직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한 군데 정주하며 이 집안이 살고 있었다면 금속으로 만들 첫 번째 물건은 아마 농사도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발가인 때 농사도구가 개발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산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을 것입니다. 자, 한편 금속으로는 농사기구만 만들지 않죠. 또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무기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단서가 이어지는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23절, 24절에 라멕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와 같은 배경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4장 23,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소년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까지를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자, 그는 조상 가인이 시작했던 일, 살인을 그대로 잊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일을 아주 무자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를 건드리면 77배로 갚는다고 말하고 있죠. 자, 77배로 갚으려면 저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7배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보복할 수 있는, 보복을 해서 원한을 사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체 누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방어를 노래하고 있지만 실은 최고의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 이런 순위 한번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계 공군력 순위를 이제 나열한 그런 도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군력을 따지면 세계 1위의 그 전력은 미 공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2위는 어디일까요? 미 해군입니다. 자, 3위가 러시아고 세계 4위는 미 해병대입니다. 5위는 미 그 주방위군이라고 하고 6위는 미국 퇴역항공기 보관소가 세계 6위의 공군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무기를 다루는 곳 이름이 뭐냐면 국방성이죠. Department of Defense입니다. 자, 대체 누가 공격을 할 수 있길래 이런 곳이 이름을 방어성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가인적인 삶의 완성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우리 시대의 문법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죠. 라멕은 라멕 당대가 되어서 당시 산업인 농업과 목축업을 아우르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업이라는 새로운 산업도 일으킨 것이죠. 막강한 부와 힘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부를 근간으로 해서 경영에 관심 없는 아들 하나는 예술의 전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술에 심취해 있죠. 그리고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고 일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무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77배로 원수를 갚아도 아무도 그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는 7배로 갚아준 하나님의 보호 같은 것은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것. 자, 4장 24절에 이르러 가인의 집안은 온 세상을 군림하는 가문이 되었다,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25절 26절에 보면 남아있던 아담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이 둘 있었지만 둘 다 잃어버렸죠. 다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다른 씨라는 말은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을 벌하실 때 언급하신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뱀과 원수가 되어 대적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런 후손 씨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새로 낳으면서 이 아이가 그 후손일까 하고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집안에서는 계속 귀하게 여겼는지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죠. 자, 그런 분위기에서 이어지는 셋을 통한 아담의 계보가 5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간단히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죠. 이를테면 3절에 아담이 130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은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몇 부분 여기도 특별한 언급이 덧붙여지고 있죠. 3절, 방금 읽었던 3절에 보시면 다른 후손들과는 다르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이제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1절에 보면,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되어 있고, 2절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 다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었는데 그 일이 아담의 아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 둘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전히 이들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1절로 내려가 보시면 에녹이라는 자손이 나옵니다. 그도 조상들처럼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들을 낳고 몇백 년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결과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예전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에녹 때에도 또다시 일어났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앞에서 가인은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 멀리로 나를 밀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에녹까지를 역시 세어보면 이 사람도 아담의 칠대손이죠. 아까 다른 칠대손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멕이었죠. 자, 그는 부국강병을 이룬 재벌회장, 미국 대통령, 제국의 황제 같은 사람이었다면 에녹은 아담만이 경험했던 일을 다시 해보고 하나님 옆으로 불려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 아담은 5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후손 2대부터 6대조까지가 모두 이 땅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에게 그의 행적은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바가 여기 에덴 밖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그가 삶으로 증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25절로 넘어가 보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나오고 28절에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어서 성경 모르는 분들도 알 만큼 유명하죠. 그런데 그의 아들 라멕 이야기에서 또 특별한 언급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름부터 보면 라멕은 앞에 나왔던 이름이죠. 가인의 후손 가운데 드디어 가인의 기획을 실현시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계보의 절정이었죠. 그런데 여기 셋의 후손 라멕은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자, 28절과 29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데 그 이름 뜻이 성경 밑에 각주를 보시면 안위함, 위로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곱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그는 지금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 표현을, 이 말을 옮겨보면 이런 것이죠.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이 아들이 우리에게서 이 수고를 덜어가 주기를, 제거해 주기를 하는 그런 기원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말하는 위로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주받은 땅에서 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노고를 자기에게서 벗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는 것이 참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한데 그가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는 혼자서 삶의 무게를 전부 감당하고 있는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가 아들 노아를 낳았을 때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까지 3대부터 6대가 전부 생존해 있었죠. 자,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없었지만 8대손인 아버지 무드셀라까지 다 살아있었습니다. 자,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마음도 놓이고 그리고 삶에도 큰 힘이 되는 법입니다. 그것도 현대같이 기술이 자꾸 바뀌는 시대가 아니고 예전과 같은 사회였다면 연륜이 풍부한 노인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 권위는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지금 그런 어르신을 한 손을 다 써야 꼽을 만큼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뭔지를 깊이 알고 있는 어른들을 모시고 있으면서 지금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며 위로, 고통의 제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위로를 어떤 영어 성경은 영어 단어 릴리프라는 말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릴리프,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뭘 뜻하는 것이죠? 예, 구원투수입니다. 자, 그는 지금 더는 이대로 못 버티니 구원투수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자,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온 것도 벌써 천년이나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노아가 태어난 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이 계보로 계산을 해보면 105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나 이렇게 살아왔으면 사는 게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결국은 적응해서 살기 마련인데 라멕은 유달리 상처를 잘 받는 심약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뭐가 그리 힘겨웠길래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자식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마리가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그간 세계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1절과 2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5장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며 수백 년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은 바로 그 과정이 본격화될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5장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가? 자,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며 번성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으로 꼽고 있는 것이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 딸들을 언급하면 이 세계의 중대한 현상을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것이 2절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곧 아름다우면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기만 하면 마음에 들면 마음대로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계신 형제분들 어떠십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아내로 삼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아닌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다 예쁜 여자를 찾는다고 말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싱글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우리는 처지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애됨이 없이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와는 달리 힘이 아주 센 사람들, 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 여인들이 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인들도 이렇게 멋진 남자들이라면 마음을 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어 보였던 것이죠. 제게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얼마든지 시도해 보시죠. 이제 이렇게 여인들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오랫동안 천사라고 생각해온 전통이 있었죠.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의 결혼으로 4절에 나오는 네피림 같은 용사, 능력자들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들은 장가하거나 시집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죠.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대체 그러면 어떤 인간 남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인이면 다 아내로 취할 수 있었을까 물어보게 되죠. 자, 앞에 우리가 읽었던 4장과 5장의 흐름을 다시 떠올려 보면 뜻하는 대로 살 수 있었던 인물의 후보가 등장을 하죠. 자, 4장에서 우리는 가인의 기획이 라멕에 이르러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같은 것 받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일구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맥을 따라간다면 5장에서 보듯 셋의 후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했는데 그 딸들이 이 세계의 능력자들인 가인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준엄한 물음에도 농담조로 대답하였던 가인의 집안, 도망자와 유랑자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운명을 거부하고 성을 쌓아 정주했던 그 집안, 그리고 드디어 산업을 아우르며 예술에 심취하고 막을 수 없는 무기까지 갖춘, 문물을 겸비하고 재력까지 갖춘 이 집안 출신들, 자,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며 무언가 아름다움을 느끼면 얼마든지 그들을 아내로 얻을 수 있었다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의 딸들이 그들의 그 뛰어난 면모를 보며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혼을 통해 4장과 5장에 나왔던 두 집안 사이의 차이가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읽을 수 있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이 집안 사람들도 이제 가인 집안의 풍모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1절과 2절이 압축적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다,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취했다는 것이죠. 자, 어디서 많이 보았던 어투입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고 했던 일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탐스러웠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되어 있죠. 구조상 같습니다. 자, 나름대로 보고 나름대로 좋다고 판단하고 뜻대로 취하는 것. 자, 여기서 이 남자들이 하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은 정말 그들의 뜻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남자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조상 하와가 그랬듯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주저없이 취하고 있죠. 이제 가인 집안의 가치관이 세상을 호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네피림이라는 이들이 소개되고 있죠. 자, 이들은 이 시기 유행하던 결합에 의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누구인가? 이 시대의 용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 있는 이라는 것이죠. 자, 이 결혼으로 생겨난 가정에서 성장한 자들, 가인 집안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는 명성을 누릴 수 있었고 능력자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3절과 5절에 나오는 6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체 결혼 좀 했다고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질문이 들죠. 5절에 보듯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대체 무슨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하나님 앞에 농지거래를 하며 하나님의 금령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보호마저 떨쳐버리고 자신을 자신의 방식으로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실현한, 그리고 천전전 하와를 따라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좋고 나쁜 것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더는 피조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때의 시대 정신이었던 것이죠. 자, 다시 위로를 구하던 라멕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라멕은 자기 할아버지가 에녹이었죠. 자, 할아버지 에녹의 말년 100년을 옆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의 영광, 그 결말을 목격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것과 함께 딸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명성이란 그렇게 힘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 이제 이 세상에서 대체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따위에 마음을 두겠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멕이 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에 대해는 이 일이 이제 그만 그치기를, 이 아들로 이와 같은 고통은 이제 제거되기를 하고 바라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노아에 대해 이르러 이 라멕의 간구에 답이 주어지고 있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인데 왜 동물까지 다 죽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물도 다 죽여버리겠다 그 정도의 뜻이 아니죠. 자, 3절을 보시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첫 상태를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창조된 그것, 깊은 물과 같은 그 유동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마치 어미새가 감싸듯 그렇게 그 피조된 것과 함께하고 계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곧 창조로 빚어진 상태가 되돌이켜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수에 담긴 의도가 되는 것이죠. 창조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 자, 라멕은 세상 돌아가는 꼴에 지쳐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음, 그 선한 신음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자, 에녹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 보호하셨다면 이제 라멕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데려가심으로 그를 위로하려 하십니다. 자, 홍수가 덮친 것은 노아의 나이 600세 때였습니다. 자, 라멕은 홍수 나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죠. 자, 노아가 언제부터 홍수를 대비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의 행동을 그가 보았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의 삶을, 라멕의 삶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에 대한 탄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겪는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니 라멕의 고통은 헛된 것도 막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사태를 제대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6장 11절과 12절에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땅이 썩었답니다.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포악함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자, 폭력이 난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힘으로 다 되는 세상이었다. 무엇든지 힘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자신이 좋은 것은 힘으로 쟁취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정하신 제한 같은 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아라. 세상에 칼이 날뛰고 있다. 다들 자기 좋은 것을 얻겠다고 서로를 해치고 더 잘 해친 자들이 용사라고 능력자라고 떠받들며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다. 나는 이 세상을 더 이상 허용치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노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배를 지으라는 것이었죠. 모두가 자기 좋은 것 쟁취하겠다고 힘을 과시하고 있는 이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22절에 노아의 모습이 이렇게 요약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는 아버지 라멕의 탄식과 소원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혼자 헛된 한숨을 쉬고 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보며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에게서 세계를 보는 눈을 그대로 전수받고 있는 것이죠. 아들 노아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유념하고 그 시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발견하신 것이었죠. 7장 1절에 방주를 다 만든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그에게서 어떻게 의로움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에노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공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에녹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몸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삶이 가인의 사고방식이 득세한 이때에 얼마나 힘겨운 것이었을까 묻게 되죠. 이런 힘겨움이 라멕의 탄식과 소망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역시 노아도 마찬가지로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창세기 4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수를 건너 우리에게로 넘어온 지금은 멸종되어 없어져 버린 옛 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우리도 살면서 사는 게 얼마나 고된가 하고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라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간혹 하죠. 그러나 힘이 없어 없어지는 건 세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 고통스러웠던 마음과는 달리 우리는 견뎌냈고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아직도 견딜만하구나 버틸만하구나 하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노아가 살던 이 세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은 놓아둘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계의 포악함이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짐작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잘못 살았던 것일까요? 세상을 잘못 읽고 고통을 자초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후의 사건이 보여주듯 틀린 건 세상이고 이들은 옳았습니다. 이들의 신음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마는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숨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죠. 앙담은 입에서 입술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그런 한숨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으로 흘리지 않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라멕이 대체 어떤 위로를 기대했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탄식이 세상이 끝장나는 식으로 응답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도 증언하고 있죠. 세상은 언제나 멀쩡히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갈려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 그런 우리에게 노아의 삶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탄식은 옳았다. 하나님이 옳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틀린 것이고 그것은 멸망으로 나아갈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옳은 길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노아, 그는 그 삶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몹시도 어두운 시대에, 멸망을 앞둔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사느라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옳았음을, 그들이 바른 길에 서 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시대를 살며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정말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맞는지 묻고 그리고 주 앞에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